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지나는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가한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오는 14일 성명을 통해 흑해에서 이즈마일항으로 향하던 튀르키예 건조화물선 스크루오칸에 대한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흑해에서 의도적으로 항해의 자유와 상업적 해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러시아의 정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인 튀르키예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흑해에서 선박의 평화적 통행을 방해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군함은 어제 13일 우크라이나 이즈마일항으로 가던 화물선에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경비정인 바실리 비코프호가 팔라우 국기를 달고 이즈마일항으로 가던 화물선 한 척을 포착하고 금지 물품을 이송하는지 검색하기 위해 정선을 요구했지만 선장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선을 멈추려고 소형 자동화기로 경고사격을 했고 검사를 마친 뒤 해당 화물선의 항해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마일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 항구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 우크라이나 항구에 접근하는 선박들을 군사용 선박으로 취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리 부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잇따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 부장은 지난 4월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군사협력 강화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해군 수장과도 만났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리 부장이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를 방문해 정부와 군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군사시설도 둘러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연설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이 회의에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탑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최대 조선업체인 연합조선공사의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대표는 오늘 14일 러시아 관영 리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흐마노프 대표는 이 통신에 야센 M 프로젝트의 다목적 핵잠수함에는 정기적으로 지르콘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며 이미 이런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885M으로도 불리는 야생급 잠수함은 옛소련 시절의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된 러시아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입니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560마일로 음속의 몇 배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방어가 어렵습니다. 야생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주재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외교고문인 마흐무드 알칼리디 씨는 지난 10일 요르단에서 사우디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고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알칼리디 고문은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강력한 형제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11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루살렘 총영사를 겸할 팔레스타인 영토 비상주 대사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슬람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과의 공식적인 유대관계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중동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니제리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억류 중인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반역죄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 군부의 아마두 압드라만의 대변인은 어제 13일 국영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공개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의화와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4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역대 최대인 17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탈취 자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재 회피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11일 로이터통신이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7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부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며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선의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이버 분야는 최근 미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 중 하나입니다.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and technical knowledge that it needs.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북한이 군사적 야망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식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1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기타 금융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11일 자체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찰청국 소속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자금과 정보를 훔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방산, 에너지, 보건 분야의 기업들을 표적 삼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정유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1년에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무기 거래 정황이 또다시 공개된 데 대해 이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는 분명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어떤 나라도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 우크라이나 웨폰스 트래커는 지난 9일 X, 앞서 트위터로 불렸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생산한 탄약이 러시아군의 손에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면서 북한제 122mm 로켓포가 최근 러시아군의 이동식 다연장 로켓포 BM-21 운용병력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은 또 사진에 포착된 122mm 로켓포가 북한이 제조한 것이지만 최근 자체 입수한 러시아의 주요 탄약 인수 정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공급자는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제 122mm 로켓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러시아에 개조된 122mm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탄약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rovided arms to the Wagner Group, continuing to commit atrocities and human rights abuses.
커비 조정관은 또 앞서 지난 2월에도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란도 러시아 전쟁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각종 대포와 전차포를 보냈다며 이 같은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특징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절도를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2012년에서 2022년 사이버 공격 보고서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가장 정교한 행위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정보당국의 세계 위협 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평가는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우려의 한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위협 행위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가들의 공격은 정부기관 컴퓨터에 접근해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미국 내 공공민 민간 부문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며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거나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활동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는 사이버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의 배후를 밝혀 누구의 공격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적들은 활동의 흔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제거하며 공격 캠페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의원들이 청문회와 연설, 입법 과정에서 사이버 사건의 빈도와 유형 및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회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청문회와 법안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지난달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는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탈취된 전체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훔친 암호화폐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ast year, North Korea stole a record-breaking $1.7 billion in.
이달 초에는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세출법을 지난 5년 동안 매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해커와 연관된 암호화폐 릭스 업체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미한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안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경제 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도 협의체 진행 방식과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고 16일은 돼야 거의 확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앞으로 얼마나 자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지 표현 등을 다듬고 있다며 미한일 협의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며 제도화는 정상회의 정례화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3국 협의체 구성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선언에 한미일이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건 상당히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한 틀이고 또 하나는 협의체 문제인데 그 협의체를 하나를 만들 건지 아니면 다양한 협의체 뭐 예를 들어 AI, 사이버 뭐 그런 경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형태로 협의체를 만들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 부분 얘기가 되고 있다. 두 가지 틀에서의 그런 제도화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이죠.
김태호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미한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코드와 오커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협의체들이 만들어졌지만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며 미한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3국 협력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적인 소다자 협력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의 미한일 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왔던 훈련들이고 이것들도 정례화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훈련의 종류나 훈련의 어떤 강도를 다변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에서 다룰 역내 공동 위협 대응과 관련해 결과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미한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국 간 지속성 있는 공조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발표할 결과 문서에 대한 이름과 콘텐츠를 협의하고 있다며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3개월 연속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이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11일 X, 앞서 트위터로 불렀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B-52 전략 폭격기가 태평양에서 전술 훈련을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양자 대응 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9일에는 B-52 전략 폭격기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괌에 도착해 영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B-52 전략 폭격기의 이번 괌 전개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5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20 원정 폭격대대 소속 B-52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6월 14일에는 미국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소속 B-52 넉대와 운용병력이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11일 B-52가 3개월 연속 괌에 전개된 것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우리 군의 전 세계 배치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공약을 일상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폭격기 임무는 전 세계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B-52의 이딴 영내 전개가 북한과 중국 등 영내 특정 세력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다른 군사작전 및 훈련과 함께 폭격기 기동부대 전개는 미 공군 병력들이 전 세계에서 치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이번 전략 폭격기 괌 전개가 북한을 특정한 움직임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영내 배치된 미군,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과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UFS 훈련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각각 실시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엔 육해, 공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주한 그리고 미 본토의 우주군도 참가합니다.
I can tell you since last UFS, one of the changes that we do have now is a space force.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UFS에서 새로운 부분은 우주군이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주군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영역, 인지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주한 미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이 부대는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 통제 기능을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 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현대전에선 우주기반, 정찰, 지휘통신 등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주 자산을 한반도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북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전쟁 도발 의도를 막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한은 UFS 연습기간, 연합통합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시행합니다.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3건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프리덤 실드와 워리어 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중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엔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참가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주요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전쟁 준비의 질적 수준은 군수산업 발전에 달려있다며 무기 생산 능력의 재고를 독려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에서 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일에서 5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에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 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 장비시킬 때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가 대량으로 정렬해 있는 공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장갑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선 새로 개발한 다용도 전투장갑차를 직접 몰았고 방사포탄 생산 공장에선 122mm와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 실현을 일대 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포탄 생산의 총궐기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에서 5일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군수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무장 장비들의 대량 생산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들은 미한 연합 연습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재래식 무기라는 게 다 한국과의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들이니까 전쟁 준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매우 비상시국, 이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의 업적, 그걸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의 이딴 군수공장 시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군이 핵무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재래식 무기 생산 공장 시찰은 이례적이라며 전쟁 준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자신들의 무기 생산 능력을 보여주려는 이중적인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무기 거래 혐의를 굳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걸 핑계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왜냐하면 북한은 더 이상 바닥으로 떨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러가 공개적으로 군사협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사업을 논의했고 이어 이달 초엔 러시아 공군기가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격상하고 있다며 세 나라의 역량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핵무장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겠지만 영내 위협을 감안할 때 미한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진행해 조은정 기자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곧 만납니다. 중국은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식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3국 안보 협의체로 격상하려는 걸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A lot of expectations for the upcoming trilateral summit. It's not surprising.
좋은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미한일 정상회의에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북아는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온 지역이죠. 동북아는 또한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이 이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미국과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동맹을 맺어온 한국, 일본과 역량을 구축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안보 환경 현실에서 3국 협력을 다음 단계로 격상하려면 이런 유형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내 잠재적 적국인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려고 할 때 말이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고 북한은 한국을 분리하려 하죠. 이런 중요한 때 3국 협력은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위협에 대처할 때 미국, 한국, 일본이 각각 제공할 상호보완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합니다.
플라이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m also glad to be here and I agree with everything Sid said. I give the Biden administration a lot of credit for its
사일러 분석관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미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증진하기 위해 펼친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의 위협 인식이 매우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급증하는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준비, 중국의 강압 행동 증가 때문에 말이죠. 중국이 항상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한국과 일본을 분열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죠. 중국과 한국의 역내 위협에 맞서 한일이 단결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맞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실험에 대한 표결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미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를 촉진한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과거 미국 정부들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민주국가인 한국 주도의 통일만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공감하십니까?
Well, I think realistically unification is a long way off. I don't see there's a chance. That...
현실적으로 통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통일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적어도 핵실험과 대부분의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협상이 거의 불가능했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더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트럼프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have strong beliefs on this because I was chief of staff to John Bolton. And you probably know
저는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고되기 전까지 볼튼 보좌관이 북한을 폭격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북한에 매우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심지어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면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우 강력한 접근 방식이 북한을 협상작으로 내몰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런 외교적 접근의 일부로 우리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등 미국의 적들과 공존해야 하며 그들을 전복하고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더 나은 대안은 없었습니다. 대안은 존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공격하길 원했고 북한이 민간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할 경우 민간인이 희생될 테니까요. 따라서 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와 친분 외교가 그의 두 번째 임기에 결국 성공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하지 않고 제재를 모두 완화하는 바람에 북한이 무기를 더 많이 개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The heads of both nations saying that they wanted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t three separate meetings.
미북 정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DMZ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무 수준의 회의에서 협력이 없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이것은 여전히 저에게 약간의 수수께끼입니다. 사일러 분석관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듯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은 약속을 이행하도록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 이하의 관리들 사이에 대북 접근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미국 관리들이 때로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 강경파들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일러 분석관이 직접 작성하신 국가정보국장실의 북한에 대한 국가정보평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마련하고 전쟁 준비를 위해 무기를 현대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정보평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만 활용하고 공세적으로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너무 안일한 평가 아닌가요?
That's a great question, and my first statement would be overwhelmingly no. In fact, the intent of the NIE.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소견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국가 정보 평가는 미국 정보 당국의 공동 조율을 거쳐 각 부처 수장들이 최종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 즉 책임 있는 북한, 불량한 북한, 수정주의적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적, 강압적, 공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만하다고 봤고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우리의 결론은 공격용 혹은 수정주의적 목적의 핵무기 사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일은 아닐지라도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어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미한 동맹이 깨져 미국이 떠나며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온 불의에 대한 보상을 한국이 제공하는 상황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한국에 많은 해를 끼치고 북한에 이득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김정은이 보고 고무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억지력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김정은이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미국의 국가정보평가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플라이츠 실장님은 트럼프 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이셨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였을 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미한 동맹을 깨트리는 결과를 불러올까요?
Well,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especially since President Yoon raised the idea earlier this year.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초 그 생각을 밝혔을 때 바이든 정부를 정말 화나게 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 보장 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죠. 한국 핵무장이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매우 심각한 안보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중국은 가늠할 수도 없는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한국인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핵무장이 동맹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한국 핵무장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핵무장이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덜 신경 쓰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I don't think a South Korean nuclear weapon would deter the Chinese. I think it would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중 관계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추측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요.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한 뒤 철회하기도 했죠. 그는 사업가며 국가안보에 대해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입장을 수정합니다.
사일러 분석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President Trump generated, it may have been unorthodox, it may have been, you know, diplomatically,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이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 온 사안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한국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 미국은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나? 주한미군의 가치는 무엇인가?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를 옹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토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일러 분석관은 한국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는 미국 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워싱턴 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어로 북한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북한 지도자나 북한 주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의 한반도의 안정,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헌신, 커미트먼트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통해서 무슨 압도적인 그 위치를 취하거나 협박하거나 한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효과가 나으리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 통해서 얻은 것은 얼마나 없는 것은 깨닫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양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예정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11차 평가회의를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가 11일 종료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양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간 회원국들은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토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한 의장 요양문을 심의하고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핀란드의 야르모 비나넨 대사는 11일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not submit the draft factual summary as the working.
의장 요양문 채택에 반대한 이란 측 대표는 이스라엘의 NPT 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제기한 일부 회원국들의 견해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raft has disregarded the views expressed by two main groups of states.
회의 이후 애덤 세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11일 X, 앞서 트위터로 알려졌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이라는 준비위원회 의장이 요약문 초안을 실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했다며 검열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의 모든 절차적 관행에 위배되며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 요약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 요약문 초안에는 이란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관련한 이란의 약속 미이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위배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준비 징후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확산 도전을 야기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도 NPT 미가입국입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한국인권단체들의 지적에 관련국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문제가 유엔 인권기구의 우선순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1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로렌스 OHCHR 대변인은 이날 한국 인권단체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제중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한 OHCHR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이 같은 강제 송환이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성별 기반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런스 대변인은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담은 OHCHR의 2020년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포함해 우리는 무수한 기회에 언론과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OHCHR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유엔기구들 외에도 관련 유엔 회원국들과 직접적으로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유엔인권사무소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물망초 등 한국의 12개 단체는 볼커 트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제임스 헤난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OHCHR이 중국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고의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북한의 국경재개 관측과 맞물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000명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며 열린 관련 주재회의에 OHCHR 서울 사무소 측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OHCHR 서울 사무소가 여전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재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OHCHR 제네바 본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인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책임을 묻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OHCHR이 중국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관련 문제에 대한 뻔뻔한 정치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 20여 척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건조된 중소형급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올해 22번째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5일자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의 이동 장면이 보입니다. 북한 해역을 출항한 이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동해상, 즉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잠깐 위치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이 선박은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롱신 12호였지만 이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정보에 따르면 선박의 이름은 양각도 01호, 선적은 북한입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올해만 모두 21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22척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롱신 12호가 양각도 01호가 됐다는 건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이 사실상 모두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크기와 연식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척의 선박은 3척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게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000에서 4000톤, 재화 중량 톤수는 4000에서 600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데 선박의 수가 많지 않은 북한 입장에선 중량 톤수 4000에서 6000톤은 중소형이지만 10만 톤이 넘는 선박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선 만 톤 이하 선박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건조된 지 13년에서 18년이 지난 만큼 곧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얼마 전까지 1970년대에 건조된 선박을 운영했던 북한으로선 비교적 신식 선박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북한 선박 양각도 01호도 선박의 중량 톤수는 4,082톤이었고 건조 연도는 200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suggest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와츠 전 위원은 이 선박들은 주로 황해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 항로가 하루에서 사흘 거리 혹은 중국으로 출항해 북한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일 만큼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선박은 운용이 쉽고 또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이용해 황해를 운항해야 하는 북한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대해선 그 시기에 많은 선박이 건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time where the world trade was doing, the world economy was doing very well. This is prior to 2011.
세계 무역과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2011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선박을 주문했지만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주문한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중국 소유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인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선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와츠 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불법 구매가 특정 시기, 특정 크기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들이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최근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건조된 지 40년이 넘은 선박을 운용해왔지만 최근 이들 선박의 포착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1일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한국 정부와 폭넓게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란 자금 해제에 따라 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단기간에 인출될 경우 환율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자세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부터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자국 내 수감자 5명씩을 서로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이라크와 유럽에 동결된 이란 측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내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계좌의 거래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중단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정부의 이번 합의에 따라 석유 판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한국의 우리은행 및 IBK 기업은행 등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4년간 묶여있던 약 60억 달러의 자금 동결이 해제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금융계에서는 수조 원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은행 유동성과 환율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해 한국 경제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8월 14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대서양의 영국 군함 위에서 이른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닷새 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캐나다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이는 역사적인 대서양 헌장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서양 헌장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정치에 대한 원칙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거나 점령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형식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8개 조항을 포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한 이 대서양 헌장은 훗날 유엔 헌장의 모태가 됩니다. 1947년 8월 14일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속해 있었지만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과 이슬람을 믿던 파키스탄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세기 중엽,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의 단합을 막기 위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을 통한 균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이슬람인들은 1906년 파키스탄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4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또다시 대립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해 방글라데시를 세우게 됩니다.